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베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일이 명절이 끼다 보니까 예, 가족들을 또 찾아서 또 고향을 찾아 예, 가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자리가 빈 적이 없었는데 예, 형제자매들이 가족들을 또 만나고 또 명절을 보내느라 저번 주일날은 다 집에 가셨는데 오늘은 다 오셨네요. 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늘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연약함 속에 매여서 또 내 자신에게 매이고 또 형편에 갇혀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나를 바라보면 야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나 받으시겠나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나 있으시겠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역사 안 하실 것 같고 나를 아신다면 날 버리실 것 같은 두려운 생각도 마음에 찾아오곤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패도 만나고 어둡게 지내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때 형편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조건이 없었죠.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제가 그 시간들이 참 어렵고 힘들었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워했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지? 그것은 형편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내 마음 안에서 힘들어했더라니 이 말이죠. 왜 내 안에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왜 내 안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사단은 사람들 마음 속에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또 그 말씀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갈 때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 들려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형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형편을 보면 나를 보면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았는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넌 안 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믿음 없잖아. 너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 너 악하잖아. 지금 너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어때? 정말 보기 좋으냐? 형편 없잖아.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삽니까?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졌고 변화산에 오른 건 세 제자밖에 없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이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졌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주님의 역사를 맛보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걸 봤고 앉은뱅이가 중풍병자가 일어서 걷는 것도 보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는 것도 보았고 그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던 베드로였고 수없이 많은 말씀이 들려졌지만 마지막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드러나지는 마음은 내가 3년 반 동안 무슨 얘기 들었지? 한마디도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사고치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과 대화가 되고 이제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제야 대화가 되는구나, 이제야 내 뜻을 알아듣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의 교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서편제의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남동생하고 그 누님하고 헤어져서 살다가 마지막 둘이 만나는데 그 누님이 눈이 멀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생을 못 알아보는데 동생은 장단을 딱 북을 치면서 맞춰주고 누님은 창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한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헤어졌는데 그 동생이 북을 탕탕 탁 허익 하고 장단을 이렇게 맞춰주고 그 누나는 구성지 장을 아는데 그 속에서 동생의 마음과 누나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헤어져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장을 부르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해포를 다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헤어지는 장면 그게 있더라고. 3년 반 동안 너 그렇게 속썩이더니 3년 반 동안 내 마음도 모르고 늘 거스리더니 이제야 대화가 되는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아닙니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네 생각 틀렸어. 그거 아니야 하고 일침을 딱 놓더라고.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 정도 이야기하면 한 번 이야기했을 때야 자기 생각을 주장하더라도 두 번째 이야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 정말 저를 몰랐네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꺾일 법도 안 돼. 안 꺾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꺾여져 본 적이 없으니까. 꺾여져 본 적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한번 꺾여진 적 있는 사람 쉽게 꺾이는데 이 마음이 꺾여지지 않는 사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대려 예수님보다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막 딱 받아치면서 대들고 있더라고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장하지요?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요. 예수님 잘못 보셨어요? 제가 옳아요. 혹시 또 제2의 베드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가 말하기를,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순간이 표현이 돼 있는데 가장 그 표현이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가복음이 힘이 꽤 말하대. 왜 힘이 들어가겠어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와, 베드로 막 답답하겠다. 숨이 콱콱 막히겠다. 아, 진짜 답답하네. 아, 좀 가슴이라도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난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두고 보세요. 여기는 그런 베드로 없으시죠? 뭐 확실히 충청도는 충청도네. 제 속에 그 베드로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 제가 길이 없습니다. 어? 길이 없어? 그래. 그래 이제 알겠어? 안 되겠지? 그래 이제부터 주님으로 살아.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이끌어줄 줄 알았더니 이제 알겠어? 그래. 길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할 거야. 가봐. 가서 살아봐. 하나님이 도울 거야.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이 자네를 통해 역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가 그때 부를게. 난 말이야.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은 안 써. 난 하나님이 쓰는 사람만 써. 저는 좀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약해가지고 한마디 하고서 아니다 하면 아이 마 깨끗이 물러나자 하고 뒤로 돌아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 옥이라는 게 올라오잖아요. 가끔 오기, 예? 사기 오기 말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싶으면 이 오기가 올라온다니까. 오기. 예.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보고 밤을 새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가장 짓을 다 해봐도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또 교제해 줄 줄 알았더니 이제는 더 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네가 하니까 안 되지 그러시는데 아 이게 내가 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중요한 건요. 그래도 꺾인다 안 꺾인다. 안 꺾여도 오기가 올라오는데 꺾이나요? 지금 오기가 올라 독이 올랐는데 네가 하니까 안 되지 하고 나가버리셨는데 좀 있다가 저도 옷 주섬주섬 입고 가방 들고 나오면서 또 오기가 발동했어요. 알았어요. 두고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봅시다. 그래서 지금 세상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포기하고 돌아와야 돼. 제가 대전에 있다가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강남에 갔어요. 2010년 2월 1일.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났어. 거기 부사역자 부목사님이 나를 불렀어.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에게 뭘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적이 없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냈다. 자네도 이곳에 있는 동안 누가 뭘 하라고 전혀 시키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좋겠다. 왜 목사님이 자네를 부른 줄 아느냐? 몇 달 전에 강남교회 어떤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다. 그 간증 속에 조규훈 목사 이야기가 나왔다. 다 깜짝 놀랐다. 아니, 조규훈 목사는 대전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조규훈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한 사람이 나오냐? 그건 하나님이더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 저 사람 불러올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있어요. 대전에서 어떤 형제님이 교제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만나서 그 누님 부부가 강남교회를 나가다 교회를 떠나 있다가 병문안을 왔는데 저하고 만나게 된 그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제하면서 이 자매님 마음에 은혜를 입고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 보여주려고는 내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걸 깨뜨리는 일을 하셨고 꺾는 일을 하셨고 비우는 일을 하셨어. 성교학교에 들어가는 많은 형제들이 좋은 직장 버리고 재산 다 드리고 복음만 위해 살리라 이 한 목숨 복음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성교학교를 왔는데 마지막은 교회를 떠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진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본심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게 베드로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만나지려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 주님의 마음이 만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 동락하면서 살아왔지만 마지막 마음을 두들겨 보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한마디가 그 마음에 없더라. 주님도 없고 주님의 역사도 없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돼.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절망하고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류에 빠져버린 베드로. 베드로의 마음에 한마디의 말씀도 그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었고 이끌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마음의 세계지요. 베드로 마음에 베드로라는 자기를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자기가 버려진 적이 없어요. 자신에게서 참된 회개는 자신에게서 돌아섰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에게서 돌아선 적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옳아요. 여전히 자신이 선해요. 여전히 자신이 주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린 적이 없다.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고 살면서 늘 아내 탓을 하고 살았다는데 35년을 그렇게 살았다. 지금도 너 때문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너 때문이야. 그 얘기 천주교에서 하나요? 에? 거기서는 뭐라 그래요? 아, 내 탓이요 그래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다.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다. 딱 한 가지 구원받은 것밖에 없다. 이 예배당 한참 이제 골조 공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박 목사님이 오셨어. 예배당을 둘러보시고 저 밑에 내려가서 이제 이 건물을 바라보고 그다음 10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돌아서시더니 제가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나 좀 따라오너라. 그래서 전에 저 음악학교 빌딩 7층 사택에 올라갔어요. 애굽 소년이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겼다. 그가 병드니까 버리고 떠나더라.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냐, 얼마나 미워지겠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병든다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날 수가 있지. 마음에서 싫어지고 미워져서 아말렉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다윗에게 속해지는 것처럼 네가 싫어져야 돼. 너 자신이 미워져야 돼. 너 자신에게서 돌아서야만 돼. 그래서 정확하게 마음에서 너에 대해 선이 그어져서 주님께 속할 때 비로소 주님이 너를 쓰실 수 있고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직접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나는 정말 내가 싫어진 적이 있나?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미워진 적이 있나? 저는 제가 싫은 때가 많았어요. 어떤 내가 실수하는 내가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형편없는 내가 보일 때마다 그게 싫었지 교윤이라는 인간 이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인간을 향하여 욕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쓰고 싶으신데 뭐가 문제죠? 아, 연약해서 또 못나서 또 영적이지 못해서 또 믿음이 없어서 또 기도를 잘 못해서 또 성경을 잘 모르니까 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이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는 이유 많죠. 많아요. 많아요. 별별 가지가 많을 거예요. 음악학교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밌어요. 질문 하나 던지고 나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기상천외한 대답이 막 나와요.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하지 못한 대답이 톡톡 튀어나오는데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다 나오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 좀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잘하는 나, 예? 인정받는 나, 뭔가 정말 모든 면에서 실수도 없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탁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낼 수 있는 완벽한 자신. 근데 나타나는 실제 모습은 뭐예요? 아 진짜 미치겠다.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왜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나에게서는 이런 모습밖에 안 나오는 거지? 아 진짜 미치겠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 속에 고립되고 갇혀가지고 한탄해 본 적 있습니까? 아 없는 분도 계십니까? 왜 한탄해요 목사님? 아, 이만하면 됐지. 아, 어디 멀쩡한데. 이 정도 키면 됐고, 이 정도 얼굴이면 됐고. 저는 한 번도 그 마음의 길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애굽 소년이 낮사흘, 밤사흘,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병든 채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다윗을 만나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애굽 소년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갔습니까? 다윗이 애굽 소년에게 다가왔습니까? 다윗이 애굽 소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언제 자신의 길이 끝나고 자신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나고 자신에 대한 모든 여망이 다 끝났을 때 그 손길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애굽 소년은 마음에서 자기 길이 끝나버리고 그 생각의 길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의 세계가 아닌 다윗의 인도를 받게 되고 다윗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가 한 이야기를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애굽 소년이 사흘 전에 내가 병드니까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갈멜 남방 그리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너였구나 이놈. 시글락을 불사는 게 바로 너였구나. 자 이제 다윗의 원수로 살았던 애굽 소년이 다윗을 만나면서 이제는 다윗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다라는 거지. 우리는 주님을 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거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안에서 대적 자는 되지 말자 했는데 대적자 돼 있어요. 그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대적자로 태어났어요. 출생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났어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나에 대한 기대를 끊어주시더라. 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내 근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사는 세계로 날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실패했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을 그때 찾아왔어요. 바닷가에 왔을 때 두 배가 있었어요.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올랐어요.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빈 배, 빈 그물 자신의 모든 경험과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결과는 얻은 것이 없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나난데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래 너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 넌 자격 없어 이제 인생 끝이야 그래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왔는데 그때 예수님 물었어요. 잡은 것이 있느냐? 없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
역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빈배였을 때, 비어져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셨다. 주님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거기서 만나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마디도 베드로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왔는데 마음을 두들겨 보니까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이 작용을 해요. 어떤 생각? 생각 딱 하나예요. 내 육신을 위하는 생각 하나 받아들이는 순간, 아 힘들다 생각 하나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 받아들이는 순간, 야 이러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 하나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보여요. 육신을 위하는 마음, 육신을 위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요 몸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이렇게 힘들고요, 이렇게 어렵고요, 이렇게 아프고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을 왜 안 찾지? 왜 하나님을 안 구하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줄을 몰라요. 이제는요 좀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안 들어요. 좀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그냥 받아쳐버려요. 됐어요. 아, 왜 이러세요? 아, 평상시 관심도 없더만은. 생각이 하나 그 마음을 주장하면 거부해요. 은혜를 거부해요. 사랑을 거부해요. 긍휼을 거부해요. 다 밀어내버려요. 요즘 몇몇 자매님들이 막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막 강팍하게 흘러가는데, 자매님들 알아야 돼요. 아, 난요 문제없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는데요. 남편들 바뀌면 여러분들 육으로 못 살아요. 남편들 신령해지면 여러분들 고달플 텐데. 여러분이 신앙이나 하지. 이번에 몇몇 자매도 보니까 막 남편들이 얼마나 신령한지 정말 고맙더라. 우리 장년들. 이야, 이렇게 신령한 장년들이었구나. 어떤 형제님 딱 보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떠나겠더래. 교회 떠나면 우리 둘이 어떻게 될까? 이혼하겠지. 교회 떠나면 우리는 끝이다. 명절인데 교회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지. 아 뭐 저 뭐 이 사람이 노망이 들렸나? 당장 정신 안 차냐? 너하고 나는 교회 떠나면 끝이야.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애들한테 이야기, 너희들 아빠가 무슨 병 걸렸는지 알지? 예. 암요. 그래, 암 걸리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죽죠. 내가 아버지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건강히 살고 있는 거야. 교회 딱 떠나면 아빠는 끝이야. 너들도 정신 차려. 형제님 한 번 또 와가지고, 목사님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야 뭐 200만 원 벌겠습니까? 안 벌어도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 은혜를 입혀가 저 승진도 했고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뭐 하고 계셨어요? 이 성경에. 자, 성경 봅시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다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놓고 계시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 이놈 때려 죽일 놈들아. 니들이 내 제자냐? 주님은 그대로 품으시더라. 베드로 네가 면전에서 나 부인하더라. 내 봤다. 네 눈빛 다 봤다.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냐?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신 떡을 생선을 준비해 놓고 주님이 제자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그물 내리느라고 배고프지 여기 와서 떡도 좀 먹어라 생선도 좀 먹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여기는 조건은 다 내놔봐요. 주님 앞에 통하는지.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주님은 다 받으셨으니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받으셨거든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다 받으셨고 들으시고 이제 기뻐하셔요. 여러분을. 제가 형제로 지내면서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이 발견이 됐어요. 어느 날 교회와 종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졌어. 다 같은 놈. 이런 정신없는 놈.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발로 차도 할 말이 없고 침을 뱉어도 할 말이 없고 욕을 해도 할 말이 없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뭐라고 저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 저렇게 마음을 써 주시는 걸까? 저렇게 싸워 주시는 걸까? 나 같은 인간이 뭔데? 그 마음을 만나며 그런 교회와 종의 사랑과 그런 마음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만나면 때론 책망을 들어도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출애굽기 나오는 것처럼 문설주에 깃들린 종이 돼서 내 처자와 상전의 사랑을 인하여 떠나지 않고 영영한 종이 돼서 사는 것처럼 주님이 그런 형편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는구나. 성경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 그대로 받으시더라.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3천명이 구원을 받고 5천명이 구원을 받는데 절대로 베드로가 자기를 높일 수 없는 것은 그건 예수님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그건 베드로로 말미암아 된 거 없어요. 베드로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는 나라는 인간도 여기 절대로 나로 설 수 없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섰는 것이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예배 오는 모습 보니까요. 10시 반 됐는데 절반도 안 왔던데 뭐. 적어도 예배 오면 한 10분 전에는 와야 돼요. 알겠죠? 이 구역장들은 참 느리게 오시던데. 좀 일찍 와서 예 기도하고 또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도 오시고 올해는 책을 통해서 매달 이제 전도도 하는데 성경도 좀 읽으시고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성경 한 번을 못 댄 분들이 있더라.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하루에 20페이지씩 읽으면 3개월에 딱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올 1년 4번을 읽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바쁜 가운데서도 다 커피 마실 여유 찾아요. 그죠? 바쁜데 커피 한잔 할까? 커피 마셔요. 바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는 여유 찾을 수 있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참 놀랐어요. 명절 전주 수요일 날 죄에서 벗어나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전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 권, 네 권 이렇게 매달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은 열 권을 사갔다고 그래요. 한 권에 4천 원인데 열 권을 구입해서 이제 후원하고 이제 가져가는 나는 여덟 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열 권이 4만 원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만 있는 길거리 시내에 길거리에 진풍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꼭 들고 가는 진풍경.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 커피 한 잔이 얼마예요? 4,500원. 제일 싼 게 그리고 5,000원, 6,000원이에요. 그 커피 한 잔 5,000원을 생각하면 한 달에 커피 8잔만 줄이면 4만 원이 되고 그러면 책 10권을 전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든지 그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죠, 그죠? 예.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년사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문둥이들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른 아침까지 많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신 거예요? 예? 아, 몰라요? 아, 식사를 안 하셨다고요? 큰 소리 해봐요. 누구를 들어 쓰셨어요? 아, 문둥이. 자, 문둥이를 들어 쓰신 걸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예? 별로 감각이 없어요? 소망이. 와, 문둥이도 들어 쓰시네. 문둥이도 들어 쓰시고 문둥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네. 문둥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면 나도 쓰시겠네.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면 되겠네. 이 마음이 이렇게 좀 반응이 되세요? 그래요.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문둥이를 들어 쓰시는 주님인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둥이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 없는 집에 가가지고 뭘 가져가려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무라 그러면서 코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코가 오똑 솟은 마늘을 하나 끼워놨더만은 그것도 빼먹으려 하냐. 문둥이를 들어 쓰시는 주님인데 야 문둥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해봐요.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주님 문둥이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문둥이를 들어 쓰시고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인자를 베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성경에 말씀하고 여러분 마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마귀를 따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다 그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 네가 내가 언제요? 자,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 육신의 생각의 세계에서 떠나서 이제 다만 주님만을 믿고 다만 말씀만을 믿고 내 모습이 어떠든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상관없이 이런 나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도우시면 되겠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이끄시면 내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사울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군대를 삼았는데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다 불러 모았어도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힘 있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용맹한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다윗 한 사람이면 돼요. 우리 삶 속에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같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 상관없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서 나에게서 벗어나 그 주님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머물러 육신에 머물러 형편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미 이런 나를 주님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구나. 이제 난 주님 안에 있구나. 이제 주님으로 사는 거구나.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